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5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8차 미중 전략 경제 대화와 6차 전략 안보 대화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와 대북 제재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엔 미국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 중국에선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왕양 국무원 부총리가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 또 두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해 여러 국제 현안과 환율, 무역 불균형 문제 등 양국 간의 현안을 놓고 포괄적인 협의를 갖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테러 공격 건수가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2일 발표한 연례 테러 보고서에서 지난해 이라크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주요 테러 발생국가 세 곳에서 공격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건수는 전년에 비해 13%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테러는 지난해 전체 테러 발생 1만 천여 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계속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적으로 1만 천여 건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2만 8천 명이 숨지고 3만 5천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의 군부 정권을 이끌고 있는 프라유찬 오차 총리가 평화와 질서가 유지될 때까지 집권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민주주의 복귀는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자신이 일으킨 군부 쿠데타는 태국의 안전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3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된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2년 전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는 추가 폭동과 내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은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갈 것이며 자신은 이를 보장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 총리의 발언은 군부의 장기 집권이 민주개혁을 후퇴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라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워싱턴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 한 유명 박물관이 북한의 인권 참상을 담은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3일 독일의 민간단체인 코모 베를린이 이날 베를린의 관광명소인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전시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의 쾌펠 연숙 회장은 2년 전 이 박물관에서 북한 인권 전시회를 열었던 것을 계기로 이번에 영구 전시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 기록물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밝힌 북한의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상황, 동영상, 민간단체들이 제작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침해 관련 기록과 사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 걸림돌은 수령에 대한 철저한 세뇌, 감시, 숙청 등 공포정치,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주화 역량 부재에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보 지원 활동을 계속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박물관이 독일 분단 시절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인들을 지원했던 라이너 힐데브르트가 설립해 의미가 깊다며 해마다 85만 명이 박물관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앞서 지난 4월 필리핀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 필리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로드리고 투데르테 당선인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 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미국은 종전의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으며 양국 간의 동맹관계는 존중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필리핀 새 정부와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6월 4일은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군중들이 계엄군에 의해 천안문에서 희생당한 지 27년째 되는 날인데요. 27년째 천안문 사건에 대한 논의를 막고 금기시한 중국 당국에 대해 천안문 사건 유가족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묵의 소리를 들어라. 공산국가인 중국의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유화를 요구하던 천안문 사건에 대한 언급은 중국 정부에 의해 지금까지 철저히 통제 또 봉쇄돼 왔는데요. 오랜 시간 침묵을 강요당한 이들은 이 사건이 점점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이처럼 정부 당국의 통제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유족들은 27년 전 천안문 사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6월 4일 토요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32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7도, 신의주 16에서 27도 역시 같은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6에서 26도, 함흥 17도에서 3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7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릅니다. The Sound of Silence 함께 감상해 보시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Split the night,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keep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 No one did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Fool said I,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Echo.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the tenement halls.
Silenc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제15차 아시아 안보 회의가 금요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남중국해와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복지 정책을 놓고 일요일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남미 페루에서 일요일 대통령 결선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 권력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아시아 안보 회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시아 안보 회의는 영국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회의가 금요일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안보 문제의 이해관계를 가진 35개 나라의 국방장관 또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태국의 경우는 유일하게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 장소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이어서 통상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리는데요. 지난 15년 동안 아시아 지역의 군사,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올해 회의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게 될까요?
네.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주목할 점은 이 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 위험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이 본격적인 일정이 토요일부터인데요. 토요일 오후 첫 의제가 바로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대표들이 이 북한 핵 문제 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그 밖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문제와 사이버 안보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아시아 지역 내 분쟁 해소 방안 등을 공식 의제로 삼고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네. 자, 이 합동회의 일정과는 별도로 참가국들 사이의 개별회담도 진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 간의 양자회담, 또 여기에 일본을 포함해서 3자회담이 토요일 예정돼 있고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순젠거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사드 배치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는 반면에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전망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 문제는 합동회의 공식 의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참가국들 간의 개별회담 논의 과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개별회담에서는 이 문제 외에 또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까요?
예,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진행될 각국 당국자 간의 개별회담에서 남중국해 긴장 완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주에 중국이 스스로 고립되는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면서 남중국해 일대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중국의 외교, 국방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회담 일정은 잡혀있지 않고요. 그래서 남중국해 분쟁 해소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사입니다.
네. 자, 이 프라유트 찬 오차 태국 총리가 개막식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프라유트 찬 오차 태국 총리는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 문제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면서 모든 나라가 이 문제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작은 나라들이 어느 한쪽을 택해야만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라유트 찬 오차 총리는 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통의 이해와 안보를 위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볼 텐데요. 스위스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고요?
네, 성인 한 사람당 한 달에 2,500 스위스 프랑, 미화로 2,500달러,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에게는 1인당 매달 650 스위스 프랑, 미국 돈으로 650달러를 정부가 지급키로 하는 기본소득 보장안을 놓고 스위스가 오는 5일에 국민투표를 합니다. 이 개인소득이 높든 낮든 일자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리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계획입니다.
네, 이게 언뜻 들으면은 부자 나라인 스위스에서 모든 국민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정부가 나서서요.
네.
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나 보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기본적인 생활비가 꾸준히 나오면 누가 일하고 싶어 하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서 실업자를 양산할 거라는 우려인데요. 또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와 사회보장체제에 부담을 줄 거라는 우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서 실제 국민투표에서 이 기본소득 보장안이 부결될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스위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네.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생계의 걱정이 없어지면 돈 때문에 일자리를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되고요. 또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게 이번 국민투표를 제안한 단체인 BIS 측의 설명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주장인데요. 영국 켄트 대학교의 파올로 다르나델리 교수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인 화합의 가치를 두고 있는 스위스 사회에서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커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번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계획,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나라가 스위스뿐만은 아니라고요?
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의 경우 실업률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 미국 돈으로 892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핀란드는 그 대신에 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복지 혜택은 모두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인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매달 기본소득으로 900유로, 약 1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주민의 기본소득을 사회가 보장해주자는 문제가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히 논의가 진행된 것 같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은 이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실패하더라도 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부의 불평등 문제, 와 씨름하고 있고요. 또 기술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페루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오는 5일 실시되는군요.
예, 한 달 전에 치러진 페루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케이코 후지모리 민중권력당 후보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과반을 얻지 못해서 결선 투표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 당초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려온 후지모리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 걸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에 좌파 성향의 광역 전선당 후보인 베로니카 멘도사 의원이 페드로 파블로 쿠진스키 변화를 위한 페루인당 후보 지지를 선언해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후지모리 후보가 쿠진스키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페루의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투표를 할까요?
네, 이번 페루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은 바로 경제입니다. 세계 제2위 구리 생산국인 페루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0년에 8.5%였다가 불과 5년 만인 지난해에 3.26%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큰 페루 경제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부터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케이코 후지모리 후보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까?
네, 후지모리 선거 캠프의 경제 전문가인 엘메르 쿠바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첫 해에는 공공 투자를 늘리는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지모리 선거 후보 선거 인단 측은 이 도로나 학교, 경찰서, 교도소를 건립하는데 상당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국내 총생산의 25% 수준인 공공 부채가 30%를 넘지 않은 선에서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쿠진스키 후보 측도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는 케이코 후지모리 후보,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죠?
네, 독재자로 비판을 받아왔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이 바로 케이코 후지모리 후보의 아버지인데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일본계 이민 2세로 페루 수도 리마에서 태어났습니다. 1990년 라틴 아메리카 사상 아시아계 최초로 페루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취임 후에 경제 재건에 착수하고 정치적인 안정도 이뤘지만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각종 부정과 비리로 집권 10년 만인 지난 2000년 말에 국민 저항으로 인한 위기에 몰려서 일본으로 피신한 뒤에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비난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공식 지지를 받아냈는데요. 대선 관련 내용 오늘 첫 소식으로 알아보고요. 미국의 지난달 새 일자리 증가가 3만 8천 개에 그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전설적인 팝 가수 프린스의 사망 원인이 밝혀졌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목요일 미 서부 샌디에이고에서 외교정책 연설을 가졌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다고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자신의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후보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후보는 기질상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Donald Trump's ideas aren't just different. They are dangerously incoherent.
네, 트럼프 후보의 외교 정책은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의 방안들은 구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로 괴상한 떠벌림과 개인적인 반목, 그리고 명백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 외교 기조가 많이 다른데요. 이런 점도 지적을 했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동맹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국제 문제에 개입하기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미국이 구축해놓은 동맹관계를 끊어버린다면 미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클린턴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This is a man who said that more countries should have nuclear weapons, including Saudi Arabia.
트럼프 후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동맹국들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국가의 안위가 달린 선택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핵단추를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 즉각 반박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목요일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자신이 클린턴 후보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클린턴 후보를 향해 사기꾼 힐러리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자신의 외교 정책을 클린턴 후보가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날 트럼프 후보 유세장에서 또다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네. 트럼프 후보의 세너제이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충돌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시위자들은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달걀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초반에는 강경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후 군중을 해산했고요. 일부 폭력 가담자를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 유세장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 4월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럼프 후보의 유세 후 지지자와 시위대 사이에 폭력 사태가 벌어져 17명이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뉴멕시코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는데요. 시위자들이 경찰을 향해 물병과 돌을 던지면서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고 폭동 진압 복장을 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연막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3월에는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선거 유세가 폭력 사태로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1인자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군요.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목요일 자신의 지역구인 위스콘신주 지역신문인 더 가제트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라이언 의장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줄곧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공화당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의장은 칼럼에서 트럼프 후보와 긴 대화를 나눴다면서 함께 나눈 생각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트럼프 후보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라이언 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no secret that Donald Trump and I have had some disagreements. It's no secret that we've from time to time clashed on an issue or two.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후보와 자신이 일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당이 하나가 돼 올 가을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합할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화당의 주류 정치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트럼프 후보, 라이언 의장의 지지 선언을 반겼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인터뷰에서 라이언 의장이 자신을 지지한 데 대해 무척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사회연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라이언 의장의 지지를 받아 기쁘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라이언 의장과 함께 열심히 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금요일 새 고용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일자리 증가량이 5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5월 미국에서 3만 8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또 전달인 4월의 일자리 증가량 역시 12만 3천 개로 수정 발표하면서 원래 발표했던 16만 개보다 줄었습니다.
네, 자 일자리 증가율이 이렇게 줄어든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달 미국의 통신업체인 버라이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약 3만 4천 명이 실업 상태로 분류된 점이 고용 동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표를 보면 제조업과 건설 부문에서 일자리 증가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일자리 증가율이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도 불투명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며칠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 지출이 거의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말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7년간 0%대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동안 1%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서두르지 않고 경제 회복에 따라 금리를 서서히 올린다는 입장입니다. 연준의 제니 옐런 의장이 지난달 한 행사에서 여러 지표를 볼 때 미국 경기가 정체를 끝내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 증가율이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도 다시 어둡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경제가 살아나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난달의 신규 고용은 최저 수준이지만 평균 근로소득은 올랐다고요?
네. 지난 5월 시간당 평균 근로소득은 $25.59로 전달보다 0.2% 그리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려면 근로소득 증가율이 3%에서 3.5%는 올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물가가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고용시장이 안정되면 금리를 더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고용시장 안정이 연준의 금리 인상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고용시장이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또 실업률 아닙니까? 이 지난달의 실업률은 어땠습니까?
네, 실업률은 4.7%로 지난 2007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전달보다 0.2% 떨어진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실업률 역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설적인 대중음악 가수 프린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많은 팝음악 애호가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프린스의 사망 원인이 밝혀졌군요.
네, 프린스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중서부 검시관 사무소 측이 2일 인터넷을 통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부검 결과 프린스의 사망 원인은 펜타닐 과다 투여에 따른 사고사로 약물은 프린스가 직접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수사당국이 프린스의 죽음이 마약성 약물과 관련이 있다 이러면서 수사를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시관 측은 하지만 프린스가 어떻게 많은 양의 펜타닐을 투여할 수 있었는지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확보한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수사당국은 프린스가 사망하기 전 몇 주간 약물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조사하는 등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린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펜타닐, 어떤 약물입니까?
네, 펜타닐은 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진통제입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이 펜타닐은 마약의 일종인 헤로인보다 약효과가 한 25배에서 최대 50배나 강하고요. 진통제인 모르핀보다는 50배에서 최대 100배나 강한 아편계 약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펜타닐 약물 과다 투여에 따른 사망이 증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 식품의약청은 펜타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프린스의 사망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볼까요?
네, 프린스는 지난 4월 2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외곽의 자택에서 숨졌는데요. 현지 경찰이 신고를 받고 그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프린스는 엘리베이터 안에 의식 없이 쓰러진 상태였고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프린스는 사망 전주에도 조지아주에서 콘서트를 마친 뒤 전용기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프린스는 팝의 전설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미국의 대중가수였죠?
그렇습니다. 이 57세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프린스는 19살 때인 1978년 첫 앨범 For You를 발표한 뒤 각종 히트 앨범을 발매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앨범들은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넘게 팔렸고요. 권위 있는 음악상인 그래미상을 7번 수상했습니다. 또 프린스의 퍼플레인이라는 곡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릴 홀과 존 오츠의 노래입니다. You Make My Dreams 함께 들어보시죠. .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 신문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밀레니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꼽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자 사회와 문화 흐름을 바꾸는 세대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Most customers here are so-called millennials, between 18 to 32 years old.
Hite says the new chains cater to millennials, young people who became adults around the year 2000.
Recent statistics over the last four years have shown that millennials, on average, have been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의 소비를 주도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음식 문화를 선도하고, 요즘 미국에서는 이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미국의 변화를 이끄는 밀레니얼 세대, 구체적으로 어떤 젊은이들을 말하는 걸까요?
밀레니얼 세대의 정의.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 이후에 태어난 성인들로 현재 18살에서 34살 사이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영어로 밀레니얼이란 단어가 천년의 이란 뜻이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그러니까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쯤에 성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밀레니얼 인구는 7,540만 명으로 7,490만 명으로 집계된 베이비붐 세대를 앞질렀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출산 붐이 일어날 때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미국의 번영을 이끌어가던 대표적인 세대인 베이비붐에 이어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의 사회와 문화, 경제, 그리고 정치를 이끄는 세대로 등장한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 문제에 있어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보이는데요. 동성결혼 합법화와 대마초 흡연 합법화 같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바람을 이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고 있죠. 퓨 리서치 센터의 사회 경향 연구 국장인 킴 파커 씨의 설명을 들어보죠.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앞장섰습니다. 이 대마초 합법화 문제 역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옹호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들이 주도적으로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라든지 결혼에 대해서도 이 밀레니얼 세대는 생각이 많이 다른 걸로 보이는데요. 동성 커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별로 반대하지 않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거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일에 대해서 이 밀레니얼 세대는 좀 더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대 구분.
밀레니얼 세대가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밀레니얼의 부모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국을 주도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92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침묵 세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6년에서 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현재 35살에서 50살에 해당하는 X세대. 그리고 가장 젊은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세대별로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적인 면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죠. 다시 퓨 리서치 센터의 킴 파커 연구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이 됐을 때는 권위에 도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서 시위를 벌였고요. 미국이 정책을 바꾸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바지했습니다. X세대는 좀 더 보수적인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또 다릅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이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이 선거 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큰 몫을 했죠.
밀레니얼 세대의 정치적 시각.
밀레니얼 세대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끌어냈다는 이 파커 연구원의 말처럼 밀레니얼은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의 경우 밀레니얼의 표심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달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지요. 밀레니얼은 올해 유권자 규모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유권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투표율도 높은 편입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올해 미국 대선에서 밀레니얼의 덕을 가장 많이 본 후보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입니다.
He feels like a man of the people, and that's what I like about him.
Being passionate about the issues that are affecting the next generation.
When he tells you he's going to do something, he has a plan for it.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 의원의 성향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샌더스 후보는 말 그대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지지율 역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인종적으로 더 다양하고 진보적이다 보니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역시 밀레니얼의 마음을 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
밀레니얼이 미국의 최대 인구로 부상하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업들 역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정보통신 기업은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를 잡아야 기업 경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가 여러 방면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소비 문화에도 밀레니얼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도 있는데요. 최근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밀레니얼의 비율이 결혼이나 동거를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젊은이가 배우자와 같이 사는 젊은이를 앞선 건 130년 만에 처음인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젊은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2036년엔 밀레니얼 인구가 최대 8,10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밀레니얼 세대 역시 9세대에 들어가게 되겠죠.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보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 역사에서 과연 어떤 정치 경제적 유산과 흔적을 남기고 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screw around, to screw aroun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ason, you need to stop screwing around and get back to work.
I'll get back to work after I finish watching this television show.
Oh, boy.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이 할 일을 놔두고 딴짓하자 제가
Jason, you need to stop screwing around and get back to work. Jason.
그만 빈둥거리고 일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I'll get back to work after I finish watching this television show.
알았어. 이 TV 프로그램만 다 보고 다시 일할게 라고 하는데요. 저는
Oh boy
라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crew around. Screw aroun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Jason, you need to stop screwing around and get back to work.
I'll get back to work after I finish watching this television show.
Oh, boy. Today's expression is screw, S-C-R-E-W, screw, around, A-R-O-U-N-D, around, screw, around, screw, around. To screw around means to mess around by wasting time. Screw around는 빈둥거리다 또는 시간을 낭비하다 라는 뜻입니다. 할 일을 놔두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죠. 이럴 때 screw around 이라는 영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I tell Jason to stop screwing around and get back to work.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그만 빈둥거리고 얼른 일하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Jason, you need to stop screwing around and get back to work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Vanessa, you need to stop screwing around. Vanessa, you need to stop screwing around.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Vanessa, 너 그만 빈둥거릴 수 없겠니?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Fine, fine. I won't screw around anymore. Fine, fine. I won't screw around anymore. 는 알았어, 알았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을게.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Screw around.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Jason, you need to stop screwing around and get back to work.
I'll get back to work after I finish watching this television show.
Oh, boy.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To screw around means to mess around by wasting time. Screw around. 빈둥거리다 또는 시간을 낭비하다. Screw around. Screw aroun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screw around,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MC 해머가 부른 You Can Touch This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ook at my eyes, man. You can't touch this. Yo, let me bust the funky lyrics. Fresh new kicks and bands. You got it like that. Now you know you want to dance. So move out of your seat and get a fly girl and catch this beat while it's rolling. Hold on. Pump a little bit and let them know what's going on. Like that. Like that. Pull a little bit just to fall on back. Let them know that you're too much. And this is a beat they can't touch. Yo, I told you. You can't touch this. Standing there, man. You can't touch this. Yo, sound the bell. School is in, sucker. You can't touch this. Give me a song, a rhythm, making them sweat. That's what I'm giving them now. They know. You're talking about the hammer. You're talking about a show that's hot and tight. Singles are sweating so fast, I'm a white or a tape. To learn what it's gonna take in the 90s to burn the charts. Legit. Either work hard or you might as well quit. That's word because you know. You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Break it down. Touch this. You better get a hype, boy, cause you know you can't touch this. Ring the bell, school's back in. Break it down. Stop. Hammer time. This. Break it down. Stop. Hammer time. Every time you see me, the hammer's just so hype. I'm going for the floor and I'm magic.
The voice of a man.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리비아의 아길라 살레 이사 국회의장 겸 정부 대변인을 리비아의 정권 이양을 방해한 혐의로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토 내에 있거나 미국 시민의 관리하에 있는 이사 국회의장의 모든 재산과 이권은 동결되고 그를 대상으로 한 일반 미국인들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 해외재산관리청의 존 스미스 청장 대행은 아길라 살레 이사가 리비아의 정치 과정을 방해한 책임이 있으며 미국의 조치는 리비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해치는 인물들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 과도정부와 더 낮고 더 안정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스미스 청장 대행은 말했습니다. 이사 의장은 리비아의 정권 이양에 필요한 의회 표결을 거듭 지연시켰습니다. 2015년 10월 이사 의장은 리비아 정치 합의와 국가통합정부 인준 표결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의장은 국가통합정부를 인준하는데 네 가지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폐회를 함으로써 표결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2015년 11월 초에도 이사 의장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여행을 떠나버려 의회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이사 의장의 여행은 국가통합정부 인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표결을 해야 한다는 거듭되는 리비아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지연책으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2016년 1월 25일 드디어 의회는 리비아 통합정부와 대통령 위원회를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금까지 이사 의장은 많은 의원들이 과도정부의 내각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강요 인준 표결을 막고 있습니다. 그 같은 저지는 리비아의 정치 합의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의 과도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정권 이양을 위협하는 어떤 개인의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